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용이 나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산의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그 여인이 낳은 산의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가서 보면 여자가 이제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일 후에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서 이제 다시 이 여자가 도피하는 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돼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이스라엘이 어디부터 형성이 되냐 하면 사실은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거기 열두별 나오고 했던 거 아까 창세기 31장 읽으셨죠? 지난 시간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가서 어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12장이 이게 다 그걸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기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여자 나온 다음에 여자가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가 이제 일 끝내고 올라간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메시아를 낳은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 아니라 광야는 이따가 이제 어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00 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자가 3년 반 동안 이한 예비된 처소에 이제 거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요. 자,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서 마귀가 드디어 어디까지 쫓겨 내려오냐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나옵니다. 여러분이 미가엘을 제가 이제 쳐보진 않았는데 성경 전체에 가서 보면 미가엘이 한 10번 미만 나올 겁니다. 미가엘. 미가엘을 가서 보시면 미가엘이 등장할 땐꼭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0장 21절 보겠어요. 다니엘서 10장 21절. 10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10장 10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10장 2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데서 21일을 따다가 지금 성도들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그 새벽 기도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면은, 먼저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천사, 그 페르시아의 그 왕국,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사국의, 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바사국의 군주로 되어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사가 뭔지 일단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영계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건 물론 사람은 아니죠. 천사하고 지금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통치자가 있다는 거, 영적인 통치자. 그 통치자가 막았다는 겁니다. 예, 이걸 막았어요. 이렇게 막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세상 왕국이 변하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처음에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이제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체 그 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를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악한 세력이 그걸 막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통치자가 나온다. 이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미가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 성경에 등장하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100%.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12장 1절도 가서 보시죠.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그와 같은 때에 12장 1절에 다니엘서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지금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지금 12장에 누가 일어나요? 계시록 12장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지금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미가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시록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미가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천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처소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인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까지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모든 악한 세력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땅에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봤나요? 메뚜기들이 막 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들이 막 올라오고 그 메뚜기가 이런 메뚜기가 아니고 영적인 그러한 그 영물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때가 마지막 3년 반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사탄의 뜻이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거 어디 가서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예, 욥기. 욥기 가서 보니까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욥을 고소하잖아요. 그래갖고 욥이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뜻은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의 뜻은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래서 그 고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 이 사탄이죠. 물론 이 사탄이 되기 전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가서 보시면은 원래 이름이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 다음에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서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옛 뱀으로 변했고 옛 뱀으로 이제 이브에게 다가가서 또 아담을 속이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영역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년 반에는 땅에까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장 10절,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많은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귀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맞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내려왔으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얼마가 남았습니까? 3년 반 남은 거죠. 3년 반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해서 땅에 엄청난 것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작, 중간에 누가의 메시아, 그 다음 맨 끝에 이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그 전체가 요 안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천년의 기간이, 6천년은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약 4천년의 기간이 이 안에 이제 농축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독수리를 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이거 앞뒤 문맥상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던 그와 같은 일들을 표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보호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19장 4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 나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실어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베풀 때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해요. 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어도다 해서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아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이 지금 여기 계시록 12장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무슨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한 분도 없겠죠. 예. 자, 그럼 12장 14절. 예, 그럼 그 거기 가서 보니까 광야가 있고 광야에 그 여자를 위한 처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광야가 어디냐? 광야, 이스라엘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이 어디도 지금 도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4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1장 4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점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41절에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지순례 이제 가서 보시면 열흘 일정이 있어요.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시내산을 거쳐갖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성지순례 그 일정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페추라가 있습니다. 페추라. 예, 페추라에 가게 되는데 페추라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 계곡으로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이 페추라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 페추라가 완전히 막혔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열리면서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 바위거든요. 그 바위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거주지가 그 안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이 어디로 도망가겠냐. 도망갈 데가 이 페추라뿐이 없겠다. 그래서 이 페추라가 엄청난 그런 바위 이와 같은 산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거기까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페추라 이제 거의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보실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혹시 여기로 이제 피신할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니까 세때 반 해서 예, 이 3년 반이라고 한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12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뱀이 화가 나갖고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에서 내뿜은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이렇게 불어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익사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가서 보면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죽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69일에가 이제 다 끝나죠. 62일에 앞에 7일에 다 합쳐서 69일에 그거 끝난 이후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여기 나오는 것은 메시아 끊어진 이후에 사실 AD 70년에 타이투스 우리말로는 디도 장군이 와서 성소와 그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건 가까운 때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고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해서 AD 70년에는 어느 것만 이루어졌냐 하면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는 것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성소가 또 쓰죠. 그렇잖아요. 또 쓴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다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예언이 가까운 때에 이루어지고 아주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3년 반의 맨 끝에 홍수가. 예, 홍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홍수가 마귀가 그와 같은 홍수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하고 이 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연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환란기는 다 이스라엘하고 주로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지만 땅의 모든 게 임하니까 그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자에게 진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갖고,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해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갖고 누구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없던 대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 나오는 컨텍스트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지금 용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냥 이스라엘하고 지금 격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거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따르면 얼마가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2가 죽는다고요. 3분의 2가. 예, 스가랴서 13장인가 말씀을 가서 보면 예, 3분의 2가 죽거든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던 대환란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도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자가 광야로 지금 도망하잖아요. 도피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도피라고 하는 단어 한번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영어로. Your flight로 돼 있죠. Flight. 영어로. 그렇죠? Flight 아시죠? 독수리 날개 타고 도망가는 거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 그 독수리 여기 참 이게 영어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날른다. 플라이트라는 얘기가 실어 날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도망이라고 도피하는 일이라고 썼는데 원래 그 영어로 가서 보니까 플라이트예요. 플라이트는 날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신속하게 급하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니까 비행기 타면 금방 날아가듯이 예. 금방 신속하게 도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고난이 이 땅에 이제 떨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끝부분에는 13장을 해야 되는데 13장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니엘서 좀 쭉 이렇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니엘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이제 12장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7개의 이 봉인과 그 다음에 7개 지금 나팔까지 다 마친 거네. 맞죠? 예, 7개 나팔 마쳤어요. 이거 하는 가운데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 한중간에 언약을 파기하는 거, 나중에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큰 환란이 임하는 거,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봤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서 봤냐면 이거 계시록에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엔 이와 같은 내용이 예,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짐승을 이해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이렇게 접어두시고 다니엘서로 일단 넘어가시죠. 예. 자,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시록 4장 이후부터 이제 쭉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7년 환란기가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대강 나타난다 그랬어요. 네 번 정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일곱 봉인으로 인해서 한 번. 그렇죠? 그다음 일곱 나팔로 인해서 또 한 번. 그다음에 이 일곱 금병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두 증인,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렇죠? 이스라엘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이렇게 돼서 똑같은 그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니엘서도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서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천해 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니엘서에도 적어도 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니엘서 2장을 먼저 가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빌론 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 근데 꿈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꿈을 모르는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엄청나게 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자, 이 형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 예,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요. 그렇죠? 그의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여기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에요. 맞죠? 그의 배와 그 다음에 두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의 두 다리는, 그러니까 넓적다리 밑에 그 두 다리는 쇠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은 가서 보니까 발에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예, 그 발가락이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이 진흙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놋, 예, 그다음에 맨 밑으로 가서 쇠. 예, 그다음에 쇠하고 진흙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 그와 같은 걸 이제 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지요. 해석을. 자, 먼저 2장 38절 가서 보세요. 아,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어디서 깎았는지 모르는 돌을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깎지 않았어요. 이 깎아낸 돌이 붕 떠갖고 그 형상을 다 쳐버리니까 예, 그것들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갖고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게 꿈의 모든 거예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38절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이 그게 금머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이것도 뭐 해석 따로 안 해도 되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왕국은 다니엘서 5장 30절. 요 2장 그대로 두시고요. 5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자, 바빌론 왕국이 벨사살 때 완전히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린 왕국이 됐어요? 메대 사람, 예,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이후에 그게 메대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리는 그걸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서 8장 20절, 또 그대로 두시고 8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제 예, 순양이 나오고 이제 순염소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순양은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이 둘을 무찌르는 순염소가 나오는데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다음에 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다음 예, 이 그리스 왕국이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인데 그렇죠? 예, 아까 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었죠. 9장 27절 가서 보면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장차 임할 통치자가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한다. 그게 이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성소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도시를 파괴하는데 그게 하나의 어떠한 미리 예언이 성취되는 100% 성취된 건 아닙니다. 이 가까운 때 성취된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리스 왕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임하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왕국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국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이 돼서 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나쁜 것으로, 점점 부패한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에 가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가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바빌론 제국이 BC 606년에서부터 BC 536년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BC 536년에서 BC 330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BC 323년까지 가다가 그리스 제국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네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왕국이 뭐냐면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되는데, 트라키아하고 마케도니아는 나중에 세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산 겁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이야? 원래는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그리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땅은 이집트지만 그 문명은 아직 100% 무슨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에요. 이후에 있던 시리아도 땅은 시리아지만 문명이 완전히 그리스, 그리스 문명입니다. 이 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시리아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 위에 있는 시리아가 셀레오코스 왕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하면 밑으로 치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죽는 거고, 여기가 강하면 위로 치고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당한 고난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왕국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의 그 고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뭘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들을 이제 그리스가 끝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게 되잖아요. 이 왕국에서, 지상의 이 왕국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그 메시아를 구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날 몇백 년 동안 이 중간에 껴갖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네 개의 왕국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BC 30년에 완전히 이제 이 그리스를 이제 끝내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렇게 끝이 되는데, 여기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림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로마 제국이 이게 두 발로 나뉘죠? 맞죠? 예. 로마 제국이 시작이 돼서 두 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AD 364년에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D 1054년에 가서 결국은 서로마, 동로마로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됐습니다.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맞죠? 유럽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로마 문명이에요. 로마 문명.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로마가 끝까지 이제 세상 끝까지 이제 로마라고 한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 잔재가 끝까지 이제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 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 왕국이 이제 나오는데 돌 왕국. 돌 왕국이 이제 45절 가서 보시죠. 45절. 44절부터 이제 한번 볼까요? 44절 가서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이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어디서 임하는 왕국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입니까? 아닙니까? 처음 초림하셨을 때 로마죠. 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로마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볼 때 여기 이렇게 대원자가 이렇게 볼 때 봉우리가 두 개가 같은 한 점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마지막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 그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예,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국이 단번했습니까? 아니면 오랜 기간 이렇게 걸쳐갔습니까? 아니요. 단번했었잖아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멸망시켜버리죠. 갑자기 그러죠. 그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20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은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45절 가서 보니까 손을 대지 않아가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돌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돌 왕국이 하늘의 왕국. 그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의 의미가 마태복음 가서 한번 잠깐 가서 보시죠. 이게 꼭 그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지 않던 그와 같은 이 수제사장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가리키며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44절 여기 거기 가서 보시면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서 보면 돌이 누구를 가리켜요? 42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거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 물론 여긴 문맥상 누굴 가리켜요? 누구를 갈아 없앤다는 거예요? 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다니엘서하고 가서 연관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결국 맨 마지막 돌 왕국의 주인이 되신다. 그와 같은 그 문맥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가서 세상의 왕국이 변하면서 끝부분에 천년왕국이 서는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